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기를 바라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 하나가 있어요. 소원 듣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도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래서 오늘 그 주사랑 우리 찬양단과 제 영이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 선정도 아주 잘하셨는데 그 마지막 불렀던 찬송의 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도 많은데 많으시죠? 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 기뻤으면 좋겠고. 예. 설교 끝. 예. 하면은 좀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삶에 이제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고 또 그 고통의 심혈을 더 깊어질 때 우리가 행복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뭔가 좀 고장 났구나. 뭔가 좀 잘못된 연고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앙으로 다시 강건해지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자꾸 동화되어 버리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회학자의 조사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20살 때까지 이 여러분들의 그 뇌와 생각을 지배하는 그 광고 30만 번 정도에 노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다가 뭐 뉴스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이 모든 광고들이 30만 번이에요. 그러니까 40살이 되면 60만 번, 60세가 넘으면 거의 100만 번 이상의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광고가 도대체 뭘 위해서 광고하는 걸까? 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광고예요. 설교가 아니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내가 더 강해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즐기면 즐길수록 행복한 인생이라. 이걸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소비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그것에 놀아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즐기려 하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돈만 벌어서 더 좋은 나라 여행 가려고 온통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모르게. 두 번째는 어느 회사에 광고 로고인데 T라고 하는 회사의 생각대로 T. 이게 참 심플하면서도 이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 이 생각대로 T라고 하는 이 광고 문구를 보면은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생각대로 살아라 이런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온통 자아 실현과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수많은 광고들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과 마음을 지배하여 소비문화로 이끌고 참된 행복을 앗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팀 켈러라는 분이, 요즘에 제가 팀 켈러의 이분에게 사랑이 빠져가지고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학자 존 그레이가 이렇게 서양 사회를 이야기를 해요. 약물 사용과 같은 중독 증상은 그동안 쉬쉬해오던 진실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류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절대 다수에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단하고 불행하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 분명하다. 이 이야기는 뭐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쫓아 살다가 이제 가장 극도의 쾌락인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여기에 노출이 돼요. 지금 서방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독 증세가 사회 전반에 끼쳐서 이 학자가 보는 관점은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가 버닝썬 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그 드라마가 미리 방영이 되어서 그 버닝썬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이미 사회 전반에는 또 이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이런 중독에 관련된, 마약에 관련된 일들이 질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가 그 책에서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 결과이다. 다시 한번요. 고난과 고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 결과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젊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힘이 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점점 힘이 빠지고 돈도 없고 몸도 쇠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에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끊어짐의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장례식을 치를 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사별을 할 때 그분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함께 기도할 때 그의 아픔이 저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일주일 동안 막 끙끙댑니다. 힘들어요. 사별의 아픔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감정이죠. 한 지붕에 살아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힘듭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처음에는 님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점이 찍어져. 님 됐다가 갑자기 남 됐다가 또 님 됐다가 막 이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한 공동체에 모였는데 서로 미워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무시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힘들어요. 이게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왜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시 한 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두현 시인의 20분 중에라고 하는 그 일부의 싯기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텐데 이게 이제 좀 고어를 사용해가지고 집중 안 하면은 졸려요. 그러니까 집중해 보세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단어를 씁니다. 여스름 달빛에 찾아올 박각시 나방 기다리며 봉오리 벙그는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데 3분, 날마다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한 생이었구나. 끝. 자, 여기 이 달맞이꽃 날마다 날마다 햇살 머금고 물 머금고 해가지고 이 달맞이꽃에 의인화해서 이 생애는 딱 20분, 봉오리 버금는데 17분, 꽃을 피는데 3분, 그래서 20분 동안 살다가 활짝 폈다가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저는 이 시에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감동일까요? 목적을 다했다. 20분 동안 그의 달맞이 꽃의 생애를 다 했지만 활짝 꽃을 피고 아름답게 죽으니 아름답다. 감동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왜 고통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로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관계인데 관계가 끊어지니까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하는지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놀다가 또 저녁 되면 싸고 또 자고 그 다음 나면 또 일어나서 먹고 또 즐기다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속에서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왜 사는가? 왜 먹는가?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뒤틀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인물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울대학교의 박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고요. 세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쫓아서 잡아다가 죽였던 철창에 감옥에 갇혔던 막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놀라운 글이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 그래서 참 이 사람 글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쓴 로마서의 1절 행복자로 살아가는 그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권하노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호소하노니 내가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노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로 드리기를 간절히 호소하노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기쁨, 행복, 고통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심연의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야 행복이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여기 이 2절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and, 그리고. 그리고 이 2절의 결론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인생이라. 자, 이 분별이라는 단어 좀 여러 개 어렵게 들려질 것입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간단합니다. 이것을 test and pr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시험하고 증명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테스트, 시험하고 그 다음에 프루브, 증명하라.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어서 한 가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경험하고 드러나게 하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행복은 찾아온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드러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 초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대.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화에 동화되어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은 이런 뜻인데요. 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냐면은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먹고, 자고, 싸고, 깨고, 또 먹고, 그냥 문화에 동화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까? 이 세대는 악한 영이 지배하여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양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태와 마음과 육이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행복과 가짜 기쁨에 빼앗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짜 기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 어느 주석서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아주 쉽게 표현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라. 소위 이 세대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냥 필대로 사는 거. 필 받으면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뭐 좀 거시기 한데 뭐 마음도 꿀꿀한데 술 한 잔 걸치지 뭐. 그냥 필대로 사는 거. 아,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저기 그 청풍 어디에 뭐 단풍도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잠깐 제끼고 그냥 낙엽 구경하러 산에 한번 올라가지 뭐. 멋대로 사는 거? 그냥 feel, 느끼는 대로 사는 거. 그러지 말라고요. 쾌락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고요. 안목의 정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 현대인들이 가장 노출된 이 욕망의 덩어리들이에요. 뭔가를 자꾸 사야 돼. 그리고 자기 것으로 자꾸 소유해야 돼. 지나가면서 윈도우에 비친 저 옷을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사리라 굳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몇 번을 찍어 개를 부어 그 이 옷을 사야 돼. 근데 장롱은 힘들어해. 더 이상 걸 데가 없어요. 문이 닫히질 않고 이가 안 맞아. 왜? 쌓은 옷이 너무 많아. 저는요 예전에 어느 뉴스를 뉴스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란 것은 연예인들이 옷들을 이제 사재기해가지고 이렇게 쫙 걸어놨는데 오늘날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 연예인들이 내 정도면 저 자동차는 사야 돼. 내 나이면 이 정도 집은 사야 돼. 안목의 정욕입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 끊임없이 그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이생의 자랑은 뭐냐 하면은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자꾸 돼야 돼. 내가 목적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야 돼. 내 자녀는 이 정도 돼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 자, 여러분 한 구절을 좀 읽어볼 텐데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글 하나를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오랜만에 시원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 친구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 정말 공부 안 하고 굴리기만 했어요. 연필을. 왜냐하면 공부하지 말라고 피곤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을 출판하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의 우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명성을 쌓는 데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채 지식을 쌓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 지식으로 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이 어떻게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식의 우상에 빠져서 미련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때는 이제 치맛바람이 불었던 때인데 우리 집에는 치맛바람이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다섯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치맛바람 이렇게 하려다가 바람이 안 와, 저까지는. 근데 요즘에는 헬리콥터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뭐 들으면 뭐 내일인가 싶다 이렇게 하는데 대다수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자 보세요. 헬리콥터맘. 짧은 글인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헬리콥터가 늘어나고 있다네요. 대한민국에. 자주 국방용도 아니고 독도 방위용도, 방위용이나 산불 진압용도 아니며 자가용 헬리콥터도 아닌 자녀 주위를 맴돌며 챙겨주는 엄마 헬리콥터 맘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CBS 기자의 자, 그 다음에 좋은 학원 정보도 알아봐주고 자녀가 들어갈 강의 과목까지 다 짜놓고 학교 취업정보센터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도 수집하고 운전면허 학원도 대신 등록해주고 자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전공을 경쟁할 때 비인기과에 같이 모른다고 직접 등록해주고 자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전공을 똑같이 또 읽었네. 직접과 때를 쓰기도 하고 아들의 군복무 일정과 휴학 시기를 조절하고 자녀가 취업하는 후에는 월급도 관리하고 수익률이 좋다는 펀드와 주식, 적금을 골라 그만합시다. 숨 막혀. 웃기죠? 세상에 애들 뛰어놀 시절에 학원을 새내게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아예 인간의 미를 회복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뛰어다녀서 우리 자녀를 소위 세상의 좋은 대학으로 몰아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으로 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얘야 꿈을 먹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젖어 있어요. 부인할 분 계십니까? 기도 안 차는 거는요. 요즘에 군대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느 군대에 행군을 다 마치고 딱 도착했는데 헬리콥터맘이 뜬 거야. 행군을 끝나고 다 쉬고 있는데 헬리콥터맘이 떠가지고 자기 아들 잘 봐달라고 피자하고 닭다리 썼대요. 닭다리. 군대인데. 팩트. 여러분 이 현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전부 인생을 조작적으로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욕망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육체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17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주한 삶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돈을 쓸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나를 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의 중반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화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용어로 알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고사성어 중에 한 가지가 일체 유심조라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뜻인데 원효대사가 중국의 유학기를 떠나다가 지쳐가지고 어느 한 동굴에서 잠을 잡니다. 아,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지져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촥 마시고 이제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어디에 담겨있던 물이었더라? 해골, 해골. 어휴, 아침에 깜짝 놀라서 이게 토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니까 물을 기쁘게 먹었는데 오늘은 해골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못 다스렸다. 이 일체 유심전은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일체 유심조라. 질문합니다. 마음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인생살이에 내가 굳게 마음 먹으면 됩니까? 질문하잖아요. 잘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됩니다. 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 먹기도 안 돼, 쉽게.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를 받는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동사에 유의하셨다. 제가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체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똑띠 차리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동사에 헬라어 시제를 세 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명령형. 따라 합시다. 명령형. 수동태. 현재형. 명령은 뭐죠? 말 그대로 새롭게 해라. 그래야 변화를 받고. 수동태.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하여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할 때 변화를 받고. 현재형. 과거에 내가 마음이 변했다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지금 이 순간 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릴 때 비로소 변화를 받는다. 수동태라는 의미에 주의하십시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의 신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채우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 많이 써요.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소가 쟁기를 가를 때는 처음에는 한 대만 때려도 잘 갑니다. 근데 몇 대를 맞아도 나중에는 안 가요. 왜? 굳은살이 베겼어요. 그러니까 세게 때려야 묵은 소들은 잘 갈아요, 쟁기를. 우리들의 마음이 굳은살이 베기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말씀으로 채찍질 하시랍니다. 채찍질.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더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마음이. 조금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속에서 악한 말이 나가요. 나의 힘기를 건드리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집에 세면대가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집에서 제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에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서 이제 머리털을 이제 머리카락을 끄집어내는 그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A4짜리,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A4짜리 파일 그걸 한쪽을 1cm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흠집을 내면 밖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로 이렇게 하면 다 빠집니다. 근데 또 쓰다 보니까 또 막혀.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U자간을 이렇게 이제 뜯어가지고 그거를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악취와 막 머리털과 막 가래, 막 코, 막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막. 근데 제가 그거를 분해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뭐든지 볼 때 이게 영적으로 풀어 헤치거든요. 야, 이게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한번 변화하지 않으면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구나. 이거 꽉 막혀 있구나. 마음 먹은다고 그게 뚫어집니까? 잘 안 돼요. 내가 부패한 것도 몰라, 우리 인생들은. 내가 부패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자기 하나 잘 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먹고 쓰고 이런 일에 그냥 자기 돈을 다 쓰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진다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2절을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도록 하라. 우리의 상상력은요, 저를 집중해 주세요. 이제 설교를 저 정리할까 합니다. 잠깐 쉬시는 분도 깨워주세요. 예, 깨워야 돼. 채찍질을 해야 돼. 안 깨? 채찍질을 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도록 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상상력으로 자기의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에게 늘 주문을 해. 아유, 그래.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에이, 내 인생 그렇지. 에이, 그래, 그냥 적당히 하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반대로 높은 자만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 세상은 다 내 주먹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상력을 사로잡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셔야 변화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나 스스로 천국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통, 고난 다 당하게 하시고 가장 험악한, 그때 당시에 가장 험악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뿌리까지 깊은 고통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존감, 높은 교만함 다 사로잡혀야죠. 말씀의 지배를 당하셔야죠. 끊임없이 이 말씀의 밭을 가르십시오. 그래야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말씀 하나 선포하고 우리 찬송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끊어진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만희도, 문선명, 안상홍 다 죽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전혀
시간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아시는 반석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에 힘입어 주의 영에 사로잡혀 내 이 부패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